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 묵상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속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정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기에 기도할 힘조차 잃은 성도들이 여럿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겠나이까? 얼마나 더 연단을 시키시려나이까? 이들을 영영히 잊으시려나이까? 주의 얼굴을 이들로부터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감당할 만한 시험과 시련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리라 하신 약속,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삶에 필요한 것 구하는 이들의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조롱받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6장 28절서부터 7장 7절까지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 이야기로부터 잠시 가지를 쳐서 아론의 족보를 보았는데, 오늘은 다시 모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짧은 말씀이지만 출애굽기 5장서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요약하는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셨는지, 바로가 어떻게 그 많은 하나님의 재앙을 그렇게 오랜 동안 견딜 수 있었는지, 왜 하나님께서 표징과 기사를 더 하셨는지 등등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9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모세에게 다시 촉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나는 지존자다 하는 진리를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너는 그저 내가 네게 한 말을 그대로 다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임무는 그저 나의 대변인이다. 나의 마우스피스다. 사실 이것은 어린 나이도 무식한 사람도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30절을 보면 모세는 예전에 했던 대답을 되풀이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타령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들은 겁니다. 3장 11절에서 처음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4장 1절에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0절에서 또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6장 12절에서도 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모세의 질문은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하는 거였습니다. 당시 가장 큰 나라인 애굽의 왕이 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인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나이까? 아무 힘도 권세도 없는 나를 바로 왕이 왜 대수롭게 여기겠나이까 하는 말입니다. 모세의 이 질문에 하나님은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대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십니다. 7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고 말씀합니다. 이미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네가 바로 앞에 설때 너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2절을 보면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말할지니라. 아론에게 말하라고. 너는 내가 한 말을 아론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할지니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나가게 하라고 바로에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우리말 번역은 좀 어색한데 우리 ESV, NIV 성경을 따라서 번역하면 그러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해도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만들어서 아무리 그 앞에서 기적을 많이 행해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라고 말하라고 하신 직후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해서 바로가 네 말을 듣지 않으리라고 하시는가? 기껏 일을 시키시고 왜 일을 어렵게 만드시는가? 그 일차적인 목적을 4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하여라고 하십니다. 내가 내 강한 손을, 능력의 손을 애굽에 뻗쳐서 큰 재앙을 여러 내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한번큰 재앙으로 끝내시지 않고 여러 큰 재앙을 내리시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한 번의 말을 듣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피상적으로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굽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 번 재앙을 내리셔야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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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5절을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일으키고 홍해를 갈라서 바로의 군사들을 모두 수장시킨 후에야 바로와 애굽의 모든 백성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하는 모세의 말은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당시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기 때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시편 90편 기자의 말대로 당시 나이로 따지면 모세와 아론은 무덤에 들어가 있을 사람들인데 그 나이에 아무 힘도 없고 군대도 없이 당시 천하무적인 바로 왕을 대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모세는 바로가 왜내 말을 듣겠나이까 하고 항의했던 겁니다. 그러나 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자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계속 발뺌을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나이에 아무 힘도 없이 군대도 없이 천하무적인 바로 왕을 대적하러 간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교훈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6장 28절서부터 7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로부터 얻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실 때 모세와 같이 발을 끌 때가 많습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왜 우리는 발뺌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왜 사양하는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능력과 내 권위로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세의 말대로 바로는 절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말을 잘하건 못하건 많은 사람을 인도해 본 적이 있건 없건 지도자 자격이 있건 없건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단지 하나님 말씀을 바로에게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다시에게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을 하건 내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압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론이 할 몫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몫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우성 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능력과 지혜와 자원이 없는 것을 보며 나는 못하겠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하게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과 지혜와 자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왜? 보물은 질그릇에 넣어야 그 보물의 가치가 크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능력이 없어야 그런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만이 크게 드러나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7장 1절 2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였느니라. 세상이 너를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자도 너를 대적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낼 때는 내가 너에게 그런 권위도 주고 능력도 주고 그리고 힘도 준다는 말씀입니다. 또 2절 말씀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내가 네게 명하는 모든 것을 네 형 아론에게 말할지니라. 형 아론에게 말하기만 하라. 네 형 아론이 바로에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속담에 늙은 개에게 새로운 재주를 가르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좀처럼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소홍장이 되었을 나이에도 하나님이 명하시자 처음에는 발뺌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순종했습니다. 6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도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주님이 명하시면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하며 발뺌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해야 한다면 Yes, Lord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 기억하고 이제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면은 예 하고 듣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크리스천의 삶에서 순종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 고난과 핍박을 잘 견디는 것이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첫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게 하고 놓아보내지 않게 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왜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입니다. 둘째, 모든 애굽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여호와이신 줄 확실히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것을 잠시 행하다가 고난과 핍박에 부딪히면 곧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아니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고난을 피합니다. 또 아니면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나이까 하면서 아우성칩니다. 우리는 고난이 계속되면 인내심이 없습니다. 곰처럼 어려움을 잘 받아들이고 겪으면서 도대체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꾸미고 계신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주어진 일을 성실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지를 않습니다. 요셉과 같은 크리스천이 드뭅니다. 그러기에 요셉과 같이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질 못합니다. 동독이 통일되기 전 동독 선교를 시도했던 YWAM 예수전도단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동독에 들어가기 위하여 세 번째 기도하며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부당하자 YWAM이 두 배로 갈라졌습니다. 한편은 세 번이나 시도했는데 거부당한 것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포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더니 또 다른 패는 우겼습니다. 아니다. 동독 선교가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우리가 시작했다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시도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 일곱 번째 시도했을 때 동독으로 들어가는 비자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개인의 사업이나 교회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하리라. 바로로 하여금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내가 아무리 이적을 일으켜도 듣지 않게 하리라. 그러므로서 내가 더 많은 이적을 기적을 애굽 땅에서 행하리라 하시는 묘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기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으키고 계신 수많은 표징과 이적들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 깨달아야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계속 발을 질질 끄는 모세, 마음이 강팍한 바로, 낙담 가운데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교만한 애굽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롭다고 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일으키고 계신지 그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죽을 위하여 죽는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다 고백하고 실제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왜? 주의 뜻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니까. 정말 주님이 유일한 세상의 주권자라면은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을 행할 때,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고, 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에게 주어진 몫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그 과정에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그치지 않을 때에도 계속 인내하고 견딤으로써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